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robu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의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남측 지역 일대 안보 견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7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닐며 대화를 나눴던 도보다리와 기념식수장소, 주변 경비초소 등을 일반인들이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JSA 자유왕래에 대비하고 북한과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남측 지역부터 먼저 견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주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온라인 단체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해 10월 JSA에서 화기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 조치를 실시했지만 이후 북한의 불참으로 자유왕래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한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어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계속하겠지만 반대로 어떤 시점에 결코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내에 어느 쪽이 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멀베니 대행은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중국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열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이징을 방문 중인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중국 측과의 협상을 위해 호텔을 나서면서 류허 부총리와 어제 좋은 실무 만찬을 가졌다고 밝히고 양쪽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계속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협상은 막바지 쟁점 조율 단계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미국은 사이버 절도 관련 요구를 취소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장 개방 확대 등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 전면적인 금수 조치와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쿠바군과 무장세력이 베네수엘라 헌정 파괴 목적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쿠바에 대한 금수와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쿠바 장병들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베네수엘라를 떠나 쿠바로 귀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이끄는 군사봉기 세력을 상대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진압에 나선 가운데 나왔습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 현지에 군대를 파견해 마두로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앞서 올린 트윗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그들의 자유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루히토 126대 1번 천황이 오늘 공식 즉위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내각 대신들과 지방단체장 등 국민대표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또한 헌법에 따라 일본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민대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천황 폐하를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고 자부심 있는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가 태어나고 자라를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로라고 밝혔습니다. 조현의식이라고 불린 오늘 천황과 일본 국민대표의 만남은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지오다구의 황궁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건도 마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양측 간 설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에 걸쳐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제재 완화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건도 마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한국의 절충안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whether or not a step-by-step approach is viable depends entirely on what that first step is.
쿤스 의원은 3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듣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핵 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에 중간 단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personally, and I'm just speaking for myself, do think it's conceivable that we could get a mid-step between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But I think if there is work to be done between now and a future potential a third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it would be exactly in this space.
또 3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체제 보장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단순히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과 함께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매기 핫산 민주당 상원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 정의와 핵 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made it clear that we both thought that President Trump was correct in walking away from the Hanoi.
하산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딜보다 노딜을 택하고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정의와 핵시설 신고, 사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의원은 한국에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탈북자들과 각각 면담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이번 방안에서 한국 사회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두 정당 간 분열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impression is that South Korean society is fairly sharply divided between two political parties that have quite different views.
쿤스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이 평화 추구와 휴전 상태 해소,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시작된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3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양측 간 설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은 회담 직후부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습니다. 급기야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3월 15일 최 부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어떠한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을 직접 거론하며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최 부상의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도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이 지난 18일 협상에 끼어들기만 하면 일이 꼬인다고 폼페오 장관을 비난하며 핵 협상에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틀 뒤 다시 볼튼 보좌관을 향해 멍청해 보인다고 하면서 미북 대화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 모두 경로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측은 점점 대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계속되는 설전 속에 극적인 계기가 없는 한 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동향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응할지에 돌파구 마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 확정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정상 외교로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에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우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상 외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던 만큼 이번에는 시 주석이 평양을 찾을 순서라는 겁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러 간 밀착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로 국교 수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시 주석이 평양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에 다시 베이징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중러 삼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네요.
예,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효율적일 겁니다. 또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의도에도 부합합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에게도 거듭 경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의지 역시 포기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또다시 비난하면서도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까요?
예, 한국 정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에 따라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지 아니면 돌파구가 생길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상황 변화의 변수로 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길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3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뤄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동의와 과감한 비핵화 조치 약속입니다. 현재의 미북 간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어쩌면 올해 말 이전에 교착 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북한의 옵서버 자격으로 이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먼저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가입해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을 떼자는 것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제르보 사무총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TBTO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And that's why we're able to provide technical specification of nuclear test explosion happening.
핵실험장과 핵실험 등의 폐기를 중립적이며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CTBTO는 1997년 출범 이후 핵실험장 일대 시료 채취, 지질 조사 등에서 20년 넘게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에도 핵 과학자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불편부당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CTBTO뿐입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Whether a test site is completely dismantled, whether it's destroyed, whether it's not in the working condition again.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은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입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과연 완전히 불능 상태가 됐는지, 재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지, 또 그곳에서 그동안 어떠한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아직 국제사회는 알지 못합니다. CTBTO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물리학적 관측을 통해 그런 것들을 측정할 능력과 공신력을 갖췄습니다. 또 CTBTO는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 핵실험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여섯 번째 핵실험까지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불행히도 21세기 들어 핵무기 폭발 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북한뿐이라 CTBTO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We complement each other. The IAEA started with Atom for Peace.
CTBTO와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틀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IAEA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의 과정에서 핵분열 물질이 정상적인 범주 내로 생산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합니다.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핵무기 개발용으로 실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CTBTO가 임무를 맡습니다. 우리 데이터망 하에서는 어떤 나라도 비밀리에 핵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CTBTO와 IAEA 둘 다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데 CTBTO 가입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나요?
The North Koreans have not been in contact with us. However, dur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CTBTO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북한에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의 20주년을 기념해 북한에 가입을 권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하는 나라들이 CTBTO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한이 끝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We invite the DPRK to observe what is done at the CTBT.
북한은 여느 국가가 그러하듯 체제 생존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원국 공동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우려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CTBT 서명까지 가는 길에 신뢰를 쌓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안보 우려 때문에 CTBTO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우선 옵서버, 즉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최근 외교 무대에서 북한은 안보가 담보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국제기구는 개별 회원국의 안보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CTBTO 가입을 함께 권유해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나요?
파키스탄 to show their willingness to consider this issue, they've come as an observer.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핵 확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핵실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출신으로 2013년부터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를 이끌고 있는 지구 물리학자 제르보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난 8일 대북 지원 활동을 마치고 북한에서 돌아온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이달, 즉 5월 또다시 북한에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주간 방북해 지원 활동을 벌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가 5월 둘째 주 다시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단체의 하이든 린튼 대표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접수 후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재방북한다고 밝혔습니다. CFK의 3월 방북은 7개월 만에 성사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미국인과 호주, 노르웨이 국적자 11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평양과 개성, 해주 지역 내 27개 진료소를 방문해 간염 환자 600여 명을 진찰했습니다. CFK는 4월 호 소식지에서 북한 주민 669명의 혈액을 채취했고 이 가운데 B형 간염 판정을 받은 295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자동차로 45분 떨어진 평안남도 평성에 첫 진료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료소 운영에 필수적인 정수시설 등과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출한 허가 신청이 OFAC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은 미국산 물품은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제3국 출처 물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CFK 측은 30일 VOA에 10개월 전 OFAC에 북한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정수시설과 개보수 작업, 온실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BIS와 OFAC가 승인한 물품이 금속을 포함하거나 UN 안보리 대북결의에 위배되는 경우 UN 제재 면제를 추가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FK는 또 이달 방북 전에 미 행정부가 관련 신청을 승인해 결핵과 간염 병원 개보수, 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FK는 이번 소식지에서 Rise Against Hunger와 Christian Aid Ministries 등으로부터 흰쌀과 콩, 비타민 등 20여 가지 영양소가 첨가된 영양쌀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양쌀은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에 전달됐고 이번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평균 2kg에서 5kg의 체중이 증가했으며 영양 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CFK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 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기록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6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경 기자와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과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종교자유는 인류 보편적 권리이자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미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 세계 이런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박해 실태를 조사해서 미국 정부의 개선책을 권고하는 게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각각 지명합니다.
이번 회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의 국제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정책을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국무부는 특히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해마다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종교자유 박해국에 제재 등을 통해 개선을 압박합니다.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지정됐기 때문에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402조와 제409조에 따라서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에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뒤에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종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이전과 변화가 없고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안에 기독교인이 최대 5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 것도 관심이 갑니다.
네,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 결탁한 최대 종교 위협 대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김씨 정권의 핵무기와 또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이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실태가 이번 보고서에 자세히 담겨 있다고요?
네, 북한은 물론 중국의 종교 박해 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추적해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북송된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선교사 접촉 여부를 신문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에 종교 자유 등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다른 권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 행정부 안에서 인권과 안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6건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종교 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할 것, 또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에 관한 혹은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 대화에 북한 인권 특사와 국제 종교 자유 대사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독립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 방송과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북한 외에 어떤 나라가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재지정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입니다. 또 새롭게 특별 우려국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총 16개 나라가 종교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전직 고위층 출신 탈북민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김정은의 전략 분석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이 연락하는 북한 주민 10명 중 9명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오로지 북한 특권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마당이 우지에서 살아가는데 20년 이상을 습관돼 있어요. 단 간부들은 힘들어요. 대급도 본인 대급만 준다지 뭐 카드에다가 뭐 달러를 넣어주다가 달러도 뭐 없어서 지금 못 넣어준다지 장군들한테 간부들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이유는 비핵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꽉 막혀있는 이 군수 통로를 열기만 하면 자기 체제를 존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어려운데 그때까지 뭐 시진핑은 김정은을 개 닥 쳐다보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동네 사완꾼 부리듯이 이렇게 그걸 악용해가지고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경제보상과 맞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인권 문제를 직접 건드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광일 대표입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심은 부득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계를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이후에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관련 비밀도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탈북민들은 또 북한에 계속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과 함께 생존 수단으로 등장한 장마당은 외부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회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민 단체들도 협박 회유하고 있지만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내부의 수요는 여전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9살 난 탈북 아동 최모 양의 부모가 오늘 1일도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희망에 부풀었던 이들은 딸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 양의 부모는 3년 전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딸과 헤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면서 당시 6살이던 최 양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낯선 중국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고 최 양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가서 자식이랑 살려고 했는데 중국에 와보니 중국 공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잡으러 오고 중국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최양 어머니는 지인이 한국행을 제안했지만 고향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어린 딸이 마음에 걸려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양 부모는 북한으로 돌아가 봐야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차라리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딸을 데려다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는 결국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최양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야 딸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저희가 한국에 입국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여기에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한국에 입국한 최양 부모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북한에 남아있는 딸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최양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에 한 할인점에서 배달을 하고 최양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뭐 딸내미하고 이장 뭐 전함을 데려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뭐 남한테 돈을 일단 빌렸으니까 일단 그걸 이제 갚으려고 이제 하여튼 뭐 돈이 되는 일이라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최양 어머니는 한국에 온 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와 딸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전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지인들에게 일부 빌려야 했습니다. 최영 어머니는 마침내 탈북을 중개하는 브로커에게 2,500만 원, 미화로 2만 2천 달러를 지불하고 자신의 오빠와 딸을 중국 선양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꿈에도 그리던 딸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생일을 맞는 최양은 생일 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고 최양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삼촌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건강하면 생일 전에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저녁에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가봤더니 방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짐과 이부자리만 흩어져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양 부모는 곧바로 다니고 있는 교회 관계자에게 부탁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또 다음 날 한국 외교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기대 이하의 대답이었다고 최양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오다가 이렇게 아니 일을 당했는데 외교에서 외면하는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준 것입니까?
최양 부모는 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변호사, 주한미국대사관 등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딸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최양 부모는 1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을 비롯해 이번에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어린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민 7명을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의 국제법을 무시한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북송된 탈북민들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을 받는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1월 중국 공안 당국이 4살의 어린아이 등 탈북민 10명을 선양에서 체포했다고 탈북민 구출단체가 밝히자 국제 민간단체들이 탈북민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도 영국 외무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북한으로 모두 송환했습니다. 지난 2012년엔 한국의 박선영 국회의원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30여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는 단식 농성을 3주나 벌였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들을 끝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인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공안이 체포한 60명 가운데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30명을 이례적으로 석방해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회성 조치에 그쳤던 것으로 탈북민 구출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훈 대표는 29일 BOA에 지금도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 강제 결혼한 여성들과 북한에서 한국으로 가다 체포된 탈북민들 모두 계속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야만적인 강제 북송은 언론에 잠시 선정적으로 보도돼 관심을 끈 뒤 잊히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세계의 많은 분들, 뭐 인권에 관한 분들,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탈북자 잡혔을 때만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 탈북자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중개인과 탈북민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국의 체포 사실을 공개해 외교적인 노력을 호소하지만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탈북 중개인 김모 씨는 29일 VOA에 동남아시아에선 뇌물로 체포된 탈북민들을 긴급 구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석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문제를 인신매매와 불법 체류 문제로 보고 엄격히 조치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다른 대안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선양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구출단체들은 그런 노력은 20년 이상 들은 소리라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도 정권에 관계없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개인 장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잡힌 7명에 대해서도 누구도 힘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으로 송환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김 목사 등 단체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한국행 시도가 드러난 탈북민들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렇게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보호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에만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11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은 법률에 반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나 구금되는 걸 의미합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중국이 농 루플망 원칙, 즉 난민을 피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난민법, 인권법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두고 제기한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겪는 과도한 처벌과 고문 등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당시 BOA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난민협력과 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민을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탈북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경제 이주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강제 송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탈북민들은 다음 달 3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북중 국경 지역의 감시 강화와 중국 당국의 연속적인 체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행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38명, 여성 191명 등 229명이며 지난해에도 총 1,137명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 말레이시아 해역을 떠났습니다. 석탄을 하역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흘 만에 다시 출항한 건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북한 석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선박 동탄호가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을 떠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입니다. BOA가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에서 약 12km 지점에 머물던 동탄호는 이날 오후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을 따라 운항한 뒤 남단 해역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네시아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9시께 인도네시아 바탐 섬의 바투 암파르 항구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해 머물고 있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항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캐머만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었습니다. 당시 동탄호에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어치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말레이시아 당국은 동탄호에 대한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항구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했고 결국 약 열흘 만에 선박을 돌려보냈습니다. 동탄호는 이 기간 석탄을 하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문제의 석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북한산 석탄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다음 목적지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발릭파판항은 동탄호가 북한 석탄을 선적한 곳으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는 현재까지 인근 해역에 억류돼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30일 BOA에 동탄호가 현재 머물고 있는 지점에서 급유 뒤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착 항구로 신고한 발릭파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는 동탄호의 선주인 베트남 D사와 D사로부터 동탄호를 빌려 운항 중인 B사, 그리고 문제의 석탄을 말레이시아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브로커 등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현재 이번 북한산 석탄의 재수출 시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BOA에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1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와이즈 어네스토의 석탄 운송과 여기에 연루된 모든 기업과 개인, 그 밖의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활동들과 이후 어떠한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고의든 아니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새 조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25일 UN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모건 전 대사를 포함한 8명의 전문가 패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신임 조정관은 전문가 패널에서 비확산과 지역 안보 분야를 담당하며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와 각종 활동 사항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15년 12월부터 3년간 평양에서 근무한 모건 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UN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결의들이 북한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확고히 달성하기 전까지 대북 결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북한은 UN 회원국의 경고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발표한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북한의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 금융, 무역 등의 전문 분야를 맡아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온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 4월 24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내년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해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더 공평한 방위 분담을 이룰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고 더 공정한 방위 부담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2% 지출 목표 달성을 압박해 1,0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 국민을 위해 최고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에서 자신의 전화 한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라고 지칭하면서도 특정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날 발언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부유한 산유국은 군사 방어비를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동맹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어느 나라를 지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지난해보다 8% 정도 인상된 약 9억 2,400만 달러, 1조 389억 원 규모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미국과 한국은 이르면 올 상반기 제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1년 5월 1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준공식이 열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년 45일 만에 완성돼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였습니다. 1931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뉴욕시에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60여 미터 더 높이 지음으로써 뉴욕에서 110층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세워질 1972년까지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 최고 마천루의 영예를 이어갔습니다. 1851년 5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내에 지어진 수정궁에서 첫 엑스포가 열린 것입니다. 185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궁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놓는 박람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부심이 높았던 영국은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를 전 세계에 뽐내기 위해서 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은 이때 유리와 철을 이용한 크리스탈 궁전, 수정궁을 지었습니다. 30여 만 장이나 되는 유리를 조립해 만든 수정궁은 전 세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정궁 안에는 세계 각국에 출품한 13,000여 점의 물품과 첨단 과학기구들이 전시됐습니다. 참가국들은 이 만국 박람회를 산업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당시 유럽 시민들은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상품이 전시된 박람회는 엄청난 반응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런던 세계 박람회는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조선시대인 189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일이 있고 1962년 시애틀 박람회부터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